숲으로 들어가라. 가장 어두운 곳까지 깊이 들어가라. 그런 곳에는 아무런 길도 없다. 만약 그곳에 어떤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길이다. 그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길을 따라간다면 당신 자신의 잠재력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불운이 생기면 웃고, 운명이 부르면 운명을 따르라.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아름다운 힘 고전, 고전 읽기의 구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요? 선생님 보기에 저를 좀 진단해 주세요. 이 길이 맞나요?
우리 프로스트가 한 시도 있죠? 은행나무 숲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나는 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가지 않은 길, 가지 않은 길이 나중에 나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럼 어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길이 어디일지 궁금하기도 한데 못 가겠어요. 용기가 그죠? 없어서.
그러나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끝까지 가는 용기도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전읽기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는 반디로, 그리고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다운받아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 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공연 선물입니다.
이번 주는 국립극단 상국유사 프로젝트 연극 꽃이다, 그리고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한 연극 아워타운, 이렇게 두 공연의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 띄워드립니다. 플래터스 Only You.
상국유사를 읽는 오후 멋집니다. 우리는 상국유사 속에 도전과 모험의 이야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오늘은 모험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아름다운 부인, 수로부인, 민장사에 얽힌 이야기, 해통, 항룡, 김연, 감호의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왠지 선생님, 이 수로부인, 뭐 해통, 항룡, 김연, 감호 이러니까 이게 고사성어 같아요.
그래요, 네네.
예. 근데 이게 해통, 항룡하고 김연, 감호가 이게 무슨 얘기죠?
잘 풀어주세요. 안 되죠? 예. 그래서 해통, 항룡은 해통이 용을 항복시켰다 이런 뜻이고요. 김현 감호는 김현이 호랑이에게 감동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등장인물 참 다양합니다. 호랑이도 나오고 용 나오고 우리나라 옛날 얘기 참 이렇게 등장하는 게 많아요.
네네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서양 신화에서 등장하는 동물 중에
호랑이 안
용?
나와요.
그죠?
네. 호랑이는 동양의 신화에 주로 나오고, 여기에 카운터파트가 되는 서양의 동물은 사자예요. 사자 얘기는 엄청 많이, 사자왕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라클레스가 죽였던 메데아의 사자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자들이죠. 동물의 왕으로는 사자가 나오고요. 용은 많이 나와요. 근데 되게 나쁜 용도 있지만 동양 신화에서 용들은 되게 아주 신령한 동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가상의 그 동물이지만요. 그러나 서양에서는 나쁜 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괴물로
그렇군요.
나오죠. 그래서 죽여야 될 대상, 뭐 유혹자, 잔인한 것, 뭐 이런 걸로 이제 나오죠.
서양과 동양이 이 동물의 의미가 조금 다르네요.
네, 활용하는 정도가 이제 다릅니다.
근데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호랑이가 이기지 않나?
네, 뭐 해봤는데, 아니 그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있는데 어떤 때는 호랑이가 이기고 어떤 때는 사자가 이기고 뭐 그런.
그래요?
근데 보통은 호랑이가 이긴대요.
자, 여러분들 한번 웃겨봤습니다. 네, 오늘 저 퀴즈를 보내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해통, 항룡 이야기에서 해통은 공주의 벙을 이렇게 낮게 하기 위해서 흰 이것과 검은 이것으로 병사를 만들어서 병을 쫓아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1번 바둑알, 2번 콩입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흰 것, 검은 것 이렇게 나오니까 혹시 1번 바둑알.
바둑알을 유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모르지. 근데 네. 정답으로 유도하는지 이게 아닌 답으로 유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고 세 분께 마스크팩 보내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방송에 귀 기울이시고요. 북나라이터 백운철 씨의 낭독으로 수로 부인이 먼저 등장합니다.
성도광 때 순정공이 아내 수로와 여러 시종을 거느리고 강릉 태수로 부임하러 가는 길이었다. 동해 바닷가를 지나던 일행이 잠시 행차를 멈춘 곳은 천길이나 되는 돌봉우리가 병풍과 같이 바다를 두르고 위에 철쭉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천하의 절경이었다. 철쭉꽃의 마음을 빼앗긴 수로가 곁에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누가 저 위에 꽃을 꺾어다가 내게 주겠는가?
그러나 시종들은 그곳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라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때 암소를 끌고 길을 지나가던 한 노인이 부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노래했다. 자줏빛 바윗가에 손에 잡은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노인은 노래를 마치더니 철쭉꽃을 한아름 꺾어와 수로에게 바쳤다. 노인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순정공 일행이 다시 이틀을 가다가 임해정에서 잠시 쉬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용이 나타나더니 수로를 끌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정공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옛 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고 했어. 그러니 지금 저 바다 속의 용인들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어? 마을 백성들을 모아다가 노래를 부르며 막대기로 강 언덕을 치게 하면은 틀림없이 부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야.
순정공은 노인이 말해준 대로 마을 사람을 불러놓고 막대기로 언덕을 치며 이렇게 노래했다. 거부가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부인 아사간초에 그 얼마나 크랴. 네가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 얼마 있으니 과연 아까 그 용이 수로를 데리고 물속에서 나왔다. 순정공은 수로에게 바닷속의 일을 물어보았다.
칠보로 꾸민 궁전에 향기로우며 깨끗한 음식들이 인간 세계에서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수로의 옷에서는 이상한 향기가 났는데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수로 부인은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차례 신들에게 붙잡혔다.
서양의 이 헬레나가 그 많은 배를 띄었다 그러잖아요.
천척의 배를 띄었다.
그래서 네. 미의 기준이 선생님 그
헬렌.
헬렌으로 네. 한다고.
1미리 헬렌이 네. 배 한 척.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 근데 이 우리나라의 수로 부인도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할아버지가 기운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아유, 내가 기운이 없어서 그러면서 막 절벽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글쎄 말해.
수로 부인을 위해서.
글쎄 말해.
어, 예.
이 노인을 젊음으로 가득 채우게 만드니 대단한 여인이죠.
어, 네.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아주 예쁜 모양이에요.
예. 네. 근데 이 신들의 납치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도 나와요.
많이 나오죠.
예. 네. 하데스도 이 페르세포네를 납치하죠.
그렇죠.
그, 이건 누가 봐도 범죄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실었을까요?
그거 신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네. 이제 인간의 이야기를 신에게 더 씌운 거기 때문에 예쁜 여자 보면 훔쳐가기, 가고 싶은 마음이죠. 뭐. 그거를, 막지 않는 거죠.
예쁜 사람은 조금 힘들겠네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 그러니까. 예. 이 수로 부인은 참 가는 곳마다 온갖 것들이 다 옆에 이제 꿰는 거예요. 노인부터 시작해서 괴물까지. 참. 축복인지 뭐, 뭐
아니에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귀찮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부른 노래가 왠지 참 익숙하게 들기도 해요. 이 거부가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거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구지가로 배웠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약간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구지가는 수로왕 때의 이야기고 예. 이거 이 수로 부인의 이야기는 이 이름까지도 이제 수로 부인으로 돼 있는데 예. 사실은 아주 다른 사람이죠.
그래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수백 년이 예. 지난 다음인데 이 구지가 속에서 거부가 거부가 나올 때는 이게 이제 제의적 성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신가죠. 그런데 네. 이제 이쪽 그 이 수로 부인 쪽에서 나오는 이거 이 노래는 해가라고 보통 바다 해자에다가 노래 가짜를 써서 해가라고 부르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노동요나 민요로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걸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민요를 부르면서 이제 그 고통이나 힘든 일을 잇는 그런 노동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처음에는 제의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그 수로 부인 때 부르게 되는 이런 노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노동요 쪽으로 흘러가는 이렇게 이 흐름이 잡히죠.
야, 아무튼 이 수로 부인 참 대단한 여성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삼국유사에도 그렇고 우리 옛날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서 아주 이쁜 여성분들이 많아요.
네.
예, 좀 샘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수로 부인이 또 재밌는 게.
네.
아, 뻔뻔해요, 아주.
뻔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바다용이 이렇게 잡아가가지고 집어넣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불러가지고 끄집어내면,
예.
야, 이거 나 거기 가가지고 진짜 혼났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그 바닷속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너무 안 돌아오고 싶은 예,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무 좋았다. 거기에 정말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이 그러니까, 없네요.
철이 없어요. 철이 없는 여자야. 아주 대표적인 여자가 이 여자고. 헬레나하고 똑같이 또 마찬가지. 헬레나도 그 남의 남자 따라갔다가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얼마나 당당하지 몰라요. 내가 뭐 가고 싶어서 갔냐. 신의 계시로 신의 음모로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거는요. 남자들이 다 받아줘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
예. 딱 차갑게 냉철하게 딱 거절해 보세요. 그런 여자.
예쁜데 어떻게 거절해. 그러니까 그게. 이게 참 남자들이 속이 없어. 그건 맞아. 그죠?
그럼요. 속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넘어가 봐야 되는데 산속에 절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금리에 보계라는 가난한 여자가 살았다. 그 여자에게는 장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바다의 장사꾼을 따라간다며 나아가더니 며칠이 지나도록 돌아올 줄을 몰랐다. 애가 탄 보게는 민장사의 관음보살 앞으로 달려가 정성껏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이래째 되는 날 아들 장춘이 문득 돌아왔다. 어머니는 아들을 얼싸 안으며 그동안 돌아오지 못한 까닭을 물었다.
사실은 바다에서 회오리 바람을 만나 배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배에 탔던 동료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죠. 저는 겨우 널빤지 하나를 얻어 타고 목숨을 부지해서 오나라의 어느 바닷가에 닿았습니다. 오나라 사람들이 저를 데려다가 들에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치 고향 사람같이 푸근한 스님 한 분이 오더니 저를 성심껏 위로하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묵묵히 그 스님을 따라 한참을 가는데 깊은 도랑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스님은 저를 겨드랑이에 끼고 도랑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 어디선가 우리 집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이곳이었습니다.
저녁때 오나라를 떠났는데 이곳에 도착한 것이 겨우 오후 7, 8시였다. 경덕왕은 이 말을 듣고 민장사에 밭을 시주하고 또 재물도 내렸다.
매력적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 설렜죠? 예. 할아버지조차도 설레게 했던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시부씨 의도가 성공한 것 같아요.
좀 진정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근데 이 엄마라는 이름은 이게 언제 들어도 참 이렇게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거든요. 이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주 빌고 빌고 또 빌고 응? 가는 보살도 움직이게 한다는 게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일연 스님도 속세를 떠나서 살았으니까 아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일연 스님은 속세를 떠나서 스님의 길을 걸었지만
네.
대단한 효자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요?
일연 스님이 태어날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로머니 밑에 있었는데 9살에 광주에 있는 무량사로 공부하러 떠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4살에 진전사로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되니까 사실 어머니하고 만났던 시절은 그 어렸을 때 그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인이 이제 더 이상 아닌 상태에서,
예.
이제 길을 갔는데, 결국은 그 어머님이 이제 한 분 아주 오랫동안 살아계시게 되는데,
네.
이 어머니 때문에 마지막에 이 충렬왕에게 내가 돌아가야겠다.
네.
어머니를 보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고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편찮으신 어머니를 극진하게 돌보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길지는 그러니까 어머니를 만나서 같이 지냈던 시간이 짧지만
네.
그게 얼마나 절절했는지 이제 우리는 참 이런 스님이 대단한 효자였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 삼국유사의 이 소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많이 다르죠.
예. 네. 아마 그래서 이 삼국유사가 우리에게 아주 푸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일연 스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과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삼국유사를 편집하고 찬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중생들, 불행한 네.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훌륭한 어떤 대안으로서의 불교라고
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네.
아, 참 일연 스님 따뜻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 계속 보면서 이분은 대단히 그 뜨거운 사람인
그렇죠.
것 같다.
그렇죠. 네. 예. 저는 왠지 이 불자는 아닌데요.
네.
절에 가면은 굉장히 좀 편안하고 경건한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 민장사 이야기 들으니까 또 내가 또 착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 시구 씨는 삼국유사를 계속 끼고 살아야겠어. 앞으로.
그래요?
네.
저한테
평생을.
어울리는.
평생을.
해통항룡 이야기에서 해통은 공주의 병을 낫게 한다는 이 문제 퀴즈를 넘겨야 될 것 같은데 해통항룡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선생님?
해통이 용을 항복시켰다 이런 뜻이죠.
예. 네. 근데 이 해통이요 공주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흰색 이것과 검은색 이것으로 병사를 만들어서 병을 쫓아내요. 공주의 병을. 근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1번 바둑알, 2번 콩.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마스크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하남석입니다. 밤에 떠난 여인.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정 100선을 선정한 숭실대와 함께 EBS FM 고전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1년의 삼국유사를 읽고 있습니다. 특히 이희우 씨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요?
네.
앞에 얘기는 조금 훈훈했는데.
아, 이건 이희구 씨는 진짜 포복절도할 이야기인 것 같아.
그래요?
응, 아주 재밌는 이야기.
어떤 얘기인데요?
해통이 용을 항복시키다라는 뜻의 해통항룡 이야기를 우리 북 나레이터 백훈철 씨의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면
네.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지 알게 될 거예요.
해통 스님이 출가하기 전의 일이다. 하루는 해통이 집 동쪽 시내에서 놀다가 수달 한 마리를 죽인 뒤 그 뼈를 동산에 버렸다. 이튿날 새벽 그 동산에 다시 가보았더니 뼈는 없고 바닥에 웬 핏자국이 떨어져 있었다. 해통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핏자국을 따라가 보았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제 죽인 수달의 뼈가 전에 살던 굴에 들어가 새끼 다섯 마리를 안고 쭈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똥은 너무 놀라 한참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마침내 속세를 버리고 중이 되어 이름을 해통이라고 하였다. 해통은 먼저 당나라에 가서 무의 삼장을 뵙고 배우기를 청했다. 하지만 삼장은 딱 잘라 말했다. 변방 오랑캐 땅 사람이 어떻게 불법을 배우겠다는 것인가? 해통은 포기하지 않고 3년 동안 부지런히 글을 섬겼다. 하지만 삼장은 가르침을 허락하지 않았다. 해통은 너무 분하고 애 같은 나머지 불똥이를 머리에 이고 뜰에 서 있었다. 조금 있으니 정수리가 터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 같았다. 무의 삼장은 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해통의 머리에 놓인 불똥이를 치우고 손가락으로 터진 곳을 만져주었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니 상처가 곧 아물었다. 그러나 정수리에 왕자 무늬의 흉터가 남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왕화상이라고 불렀다. 이 즈음 당나라 황실에서는 공주가 병을 심하게 앓았다. 고종은 명망 있는 스님인 삼장에게 공주의 치료를 부탁했다. 삼장은 자기 대신 해통을 추천했다. 해통은 공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궁으로 들어갔다. 그는 우선 흰 콩 한 마리를 은그릇에 담고 주문을 외웠다. 콩은 흰 갑옷 입은 병사로 변하여 병마를 쫓았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해통은 다시 검은 콩 한 마리를 금 그릇에 넣고 주문을 외웠다. 이번에는 콩이 검은 갑옷 입은 병사로 변했다. 흰 빛과 검은 빛 두 빛의 병사가 힘을 합쳐 병마를 쫓으니 갑자기 병마는 이무기로 변해 달아나버렸다. 그 뒤 공주의 병은 씻은 듯 나았다. 용은 자기를 쫓은 해통에게 원한을 품고 신라 문익림에 와서 사람들을 많이 해쳤다. 당시 전공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 사신으로 와 있었는데 해통을 보더니 말했다.
아, 스님이 쫓아낸 동룡이 신라에 와서 엄청나게 해악을 부리고 다닙니다. 어서 빨리 가서 그 용을 좀 없애주십시오.
해통은 전공과 함께 신라로 돌아와 동룡을 쫓아버렸다. 동룡은 자신을 쫓은 전공을 원망하며 버드나무로 변해 정씨의 문 앞에 우뚝 서 있었다. 전공은 그것이 동룡인지 짐작도 못하고 다만 잎이 무성한 것이 좋아 무척 아끼고 사랑했다. 그 즈음 신문왕이 죽고 효소왕이 즉위했다. 효소왕은 죽은 신문왕의 묘를 만들고 장사 지내는 길을 닦는 공사를 추진했다. 그런데 정시집 버드나무가 길을 떡 가로막아 공사에 방해가 됐다. 왕은 그 나무를 베라고 관리들에게 명령했다. 관리가 전공의 집 앞에 와 버드나무를 베려고 하자 전공이 화를 냈다.
차라리 내 머리를 벨지언정 이 나무는 절대 못 벨다.
관리가 전공의 말을 왕께 아뢰니 왕은 몹시 화가 나 법관에게 명령했다.
전공이 왕화상의 신비한 술법만을 믿고 불손한 일을 하려고 왕의 명령도 없이 여기고 거역하는구나. 차라리 제 머리를 베라고 하니 그가 원하는 대로 목을 베어주거라.
이렇게 하여 전공은 죽임을 당했다. 사람들은 그를 베어 죽이고 다시 조정에 모여 논의했다.
왕화상은 전공과 매우 친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전공과 연루되어 있을 것이니 이번 기회에 왕화상도 그 없애버립시다.
왕은 갑옷 입은 병사들을 보내 왕화상을 잡아오게 했다. 이때 해통은 왕망사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갑옷 입은 병사들이 들이닥치자 그 길로 사기병과 붉은 먹을 찍을 붓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해통은 다가오는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내가 아는 것을 보아라!
해통은 소리치며 병의 목에다 줄을 확 그었다. 다시 병사들에게 외쳤다.
자, 이제 너희의 목을 보아라!
병사들의 목에는 모두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내가 만일
이 병의 목을 자르면 너희의 목도 잘릴 것이다. 어찌하겠느냐?
병사들은 두려워 벌벌 떨며 그대로 줄다름질하여 궁으로 돌아갔다. 붉은 획이 그어진 목을 왕께 보이니 왕이 말했다.
왕화상의 신통력을 어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왕은 해통을 그냥 내버려두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주가 갑자기 심한 병이 들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왕은 너무 다급하여 황급히 해통을 불렀다. 해통은 신통력을 발휘하여 공주의 병을 낫게 해주었다. 왕은 무척 기뻐했다. 고마워 어쩔 줄 몰라하는 왕에게 해통은 마음속에 말을 했다.
지난번 죽은 정공은 동룡의 해를 입어 죄 없이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지난 일을 마음속 깊이 후회하며 바로 명령을 내려 정공의 죄를 없애주었다. 그리고 해통을 국사로 받아들였다. 한편 동룡은 정공에게 안갚음을 한 뒤 기장산에 가서 곰신이 되어 사람들을 괴롭혔다. 백성은 곰신의 해악으로 몹시 괴로워했다. 보다 못한 해통이 산속으로 들어가 동룡을 달래고 불살개를 주었더니 곰신은 그제야 행패를 멈추었다.
이렇게 뼈만 남아서도 새끼를 지켜주려는 이 수달 얘기, 아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광경을 진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불가의 인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결국 그 수달의 마음이 될 텐데.
네.
그렇게 얽히고 설킨 그 마음. 이거 정말 그 이제 그 질곡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스님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는 이제 해통으로 보면은 정말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네. 이 삼국유사에 수달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또 들어있죠.
맞죠. 그렇죠. 영치사 네. 이야기도 이제 나오죠. 거기는 이제 그 매가 그 꽁을 공격하게 되고 꽁은 새끼가 있는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날개를 펼치고 이제 새끼를 이렇게 이제 그 보호하죠. 그랬더니 이 매가 차마 그 어미를 잡아먹지 못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 특히 그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그 절절한 이야기들을 이련이 빼놓지 않고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진짜 그건 어느 누구라도 어미가 새끼를 품고 있는데,
네.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너무 마음 아픈 사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스님은 사실 이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통력 부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스님 얘기 나오면 맨날 이제 도술하고 예. 주문을 외고 이런 예. 이제 신통력과 함께 그 스님의 얼마나 고승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네.
불교적인 것이 우리 쪽으로 전래될 때 틀림없이 우리도 민간 신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것이 서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화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 절에 가시면은
네.
아무 관계도 없는 산신각이 거기 떡하니 서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토속 신앙과 이제 그 서쪽에서 와서 중국을 거쳐 들어온 이 불교 사이에 하나의 혼합 형태로서 이제 들어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통력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도 그 이제 포교가는 과정에서 예수님 생애 쪽에서 이렇게 신통력을 부리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눈먼자를
네.
고치고 이런 것들이
예,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신적인 것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상하게 봐야 될 이유는 없는 거네요.
네.
자, 오늘의 퀴즈 여기서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해통 항룡 이야기에서 해통은 공주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흰 이것과 검은 이것으로 해서 병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주의 병을 쫓아버려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바둑알, 2번 콩알.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고 세 분께 마스크팩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현이 호랑이에게 감동을 받았대요. 어떠한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죠.
신라에는 매년 2월 초파일에서 15일까지 서울의 남녀들이 모여 흑륜사의 탑을 도는 풍속이 있었다. 원성왕 때 김현이라는 사람이 밤 깊도록 혼자서 흑륜사 탑을 돌고 있을 때였다. 한 처녀가 염불을 하면서 따라 돌고 있었는데 그는 그녀의 아리따운 자태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탑 돌기를 마친 김현은 처녀를 이끌고 조용한 곳에 가 자신의 마음을 전하였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사랑을 나눈 뒤 처녀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김현은 그녀를 쫓아갔다. 처녀가 제발 따라오지 말라고 하였지만 김현은 막무가내로 따라갔다. 그녀의 집은 서산 기슭에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김현을 보고 깜짝 놀라 처녀에게 물었다.
아, 함께 온 자는 누구냐?
처녀가 두 사람 사이의 일을 사실대로 말하자 할머니는 말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없는 것만은 못하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이니 나무랄 수도 없구나. 저 남자를 어서 은밀한 곳에 숨겨라. 너의 오빠들이 돌아와 해코지할까 두렵구나.
할머니는 김현을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숨겼다. 조금 있으니 사납게 생긴 호랑이 세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집안으로 들어오더니 사람의 말을 하였다.
집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데 요기를 하면 좋겠구만.
할머니와 처녀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너희가 생명을 해치는 것을 너무 즐겨하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 악을 징계하겠노라.
호랑이는 무서워 벌벌 떨었다. 오빠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처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새 오빠께서 만약 멀리 도망가서 앞으로 다시는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면 제가 그 벌을 대신 받겠습니다.
오빠들은 이 말을 듣더니 뛸 듯이 기뻐하며 그러마 하고 약속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달아나버렸다. 오빠들이 나아간 뒤 처녀는 숨어있던 김현에게로 와 말했다.
처음에 저는 남군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부끄러워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숨김없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남군은 비록 종족은 다르지만 하루 저녁을 함께하며 부부의 인연을 맺은 사이입니다. 그러나 새 오빠의 나쁜 행동을 하늘이 미워하여 벌을 내리려 하기에 제가 오빠들을 대신하여 벌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낯선 사람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군님의 손에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내일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을 해치면 임금께서는 반드시 높은 벼슬을 걸고 저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남군은 겁내지 마시고 저를 쫓아 성 북쪽의 숲속까지 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처녀의 말을 들은 김현이 너무 기가 막혀 말했다. 아니, 사람이 사람과 사귀는 것은 인류의 도리요, 사람이 다른 종족과 사귀는 것은 떳떳한 일이 아니오. 그러나 일이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어쩌겠소. 당신은 진실로 하늘이 준 인연인데 어찌 내가 배필의 죽음을 팔아 나의 이득을 챙길 수 있겠소. 당치도 않은 소리요. 처녀가 다시 말했다.
남군님, 그 같은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찍 죽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요, 저의 소원이며 남군의 경사이자 우리 일족의 복이요, 온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 번 죽어 다섯 가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남군께서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론하여 좋은 업보를 얻게만 해주신다면 저도 남군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김현과 처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작별했다. 다음 날 과연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성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해치니 누구도 당하지 못했다. 왕은 온 나라에 명을 내려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2급 벼슬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김현이 대궐에 들어가 아뢰었다.
저 소신이 호랑이를 잡아오겠습니다.
왕은 먼저 벼슬을 주며 그를 격려했다. 김현은 칼을 쥐고 어제 처녀와 만나기로 약속한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에 들어가니 미리 와 기다리고 있던 호랑이가 다시 아리따운 낭자의 몸으로 변하여 반갑게 맞아주었다.
낭군님, 어젯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정을 나눴던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홍륜사에 간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처녀는 김현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더니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김현은 숲속에서 나와 호랑이를 잡았다고 말하고 호랑이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처녀가 일러준 방법대로 모두 치료해 주었다. 지금도 민가에서는 범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한다. 김현은 벼슬에 오른 뒤 서천가에 호원사를 짓고 항상 범방경을 강론하며 죽은 호랑이 처녀의 명복을 빌었다.
하룻밤에 인연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나요, 선생님?
대단하죠. 네. 여기 이제 김현도 김현이지만 예. 나는 김현보다는 이 호랑이 처녀의 순정 그리고 그 희생
네.
이게 참 이제 그 가슴 아프게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으로 어떻게든지 환원해 봐도 이제 훌륭한 연애 스토리가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이 우연한 애정.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그냥 여인을 쫓아보니 그 여인이 호랑이임을 알게 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인연을 가지고 부부의 의리를 지키게 되는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네.
뭔가 달리 전해지는 그 어떤 게 있네요. 각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변 스님이 이걸 그냥 놔두지 않고 시를 한 편 쓰셨네요.
그러셨죠.
이 시가 한번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예.
산속에서 새 오빠 악한 짓 견딜 수 없어 꽃다운 입에선 대신 죽겠노라 한마디 의리의 소중함 몇 가지로 들어 죽음도 가벼이 숲을 아래서 몸을 내놓았다 떨어지는 꽃처럼.
아우 참 이 호랑이들이 근데 사실 이렇게 자주 나오면서 나쁜 짓도 하고 그러긴데 이 호랑이 처녀는 김현보다 좀 더 착하고 그릇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결국은 김현이 이 호랑이를 결국 죽이게 되죠. 네. 울면서 이 사랑하는 호랑이를 죽여야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네. 오늘 읽었던 얘기에는 짐승들이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 있죠, 선생님?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희구 씨가 잘 알 것 같아요. 개를 지금 네 마리를 키우시죠?
네.
그 개들이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때요?
나은 점 많습니다.
나은 점 많아요?
어떤 분이요? 개를 12마리 키우는 분이 계세요.
한타스를.
예. 선생님. 12개 한타스. 네. 네. 근데 그분이,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개처럼 살다, 아니었지? 맞아요?
맞습니다. 네.
난 영리한가 봐.
개만큼만 살자래요.
개만큼만 살자.
예. 참 충성스럽고, 주인을 잘 따르고.
네.
사실 짐승만큼 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더 영악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잡한 존재들이고요. 우리 속에서 엄청난 것들이 서로 이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무엇이 우리를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의 이제 특성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짐승들은 네. 훨씬 더 단순한 삶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삼국유사 참 이게 주는 깨달음이 참 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요 고전일기와 함께 읽는 삼국유사는 계속될 거고요. 네. 주말 동안에 삼국유사 책도 한 번씩 들춰보세요. 네. 그러면 삼국유사 속으로 더 좀 더 깊이 빠져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전에 한번 그런 얘기도 했는데 네. 우리 이 고전을 읽은 좋은 방법이 두 가지였다. 하나는 손으로 쓰다듬어야 된다.
네.
손으로 더듬고 서두 어루만져가면서 읽어야 된다. 이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체험과 체험으로 만나자. 그러니까 이런 스님의 체험이 그 어머니를 떠나 있었던 그것들이 절절했기 때문에 이 속에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듯이 우리도 내 체험을 가지고 이 책 속의 체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파도와 같은 증폭이 일어나고 그때 뭔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면서 고전의 맛에 취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그때 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삼국유사를 저보고 항상 겨드랑이에다 딱 끼고 다녀라 이러셨고 네. 만져봐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체험해라. 이런 네.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호랑이 얘기 나오자마자 개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아주 뭐 일상생활에 확 21세기로 오시잖아요. 네.
그건 선생님이 연결해 주셨습니다.
아, 내가 그랬나?
네. 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삼국유사 기대해 주세요. 또 하나의 도전. 대붕은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산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간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평소 정치신념으로 삼았다고 하는 좌우명입니다. 대붕은 중국의 고전 장자의 천머리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새이죠. 하늘을 날개를 꿈꿨던 물고기가 결국 큰 날개를 가진 새가 되어 구만리를 날아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때때로 우리는 한계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려는 삶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붕과 김구 선생에게서 배우는 도전의 자세입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조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BB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 립스, 현암사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민음사에서 삼국유사, 와이즈베리에서 구본형의 신화 읽는 시간, 공연 선물은요,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서스펜스와 신라 역사의 판타지적 결합입니다. 연극 꽃이다.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손톤 와일드의 퓰리처상 수상작 연극 아워타운 초대권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십시오, 선생님.
해통이 공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사로 변신시켜서 만든 것.
네.
콩이었죠?
네, 콩입니다. 네. 자, 퀴즈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난 후에 고전일기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연락처와 주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네요. 드디어 고전일기의 첫 번째 공개 특강이 열립니다. 10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고요. 건국대 김길수 교수님을 모시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방송에서 미처 나누지 못한 아쉬운 얘기들을 한껏 나눠보고 싶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알차게 보내고 싶은 분들 저희 고전일기 홈페이지 공개 특강방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한마디 할게요.
네.
제가 고전읽기를 좋아하는 것은요. 좋은 스승과 함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스승님은 구본영 선생님입니다.
오, 금요일에 예. 오, 놀라운.
자, 감사합니다. 오늘, 예, 오늘 낭독해 주신 북나레이터 백운철 씨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이문세, 가을이 오면 들으시고, 오늘 책은 여기까지 덮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의
구본영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